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유바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열여럿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유바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듣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이 몸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히 진리의 길로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먹었느냐 추궁을 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여자를 왜 줬습니까 그 뜻입니다. 제가 언제 뭐 여자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 이렇게 그 물으시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난 이제 죽음에 처해진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의 그 죄를 알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왜 먹었느냐 그런 말씀의 의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준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난 이제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아담에게 나타난 그런 습성이 되는 것이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도 이런 습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아담의 습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또 뭘 하겠냐면은 뱀이 꼬여서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예,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에게 이제 유리한 것인가 이걸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늘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지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그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와가 또 뱀의 꼬임이 넘어갈 때 또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냐는 것이죠. 어디 멀리 계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을 몰랐다.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셨으면서도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개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그냥 두고 보셨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었다고 에덴에서 추방해 가시고 생명나무도 감추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으로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다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신자의 시각에서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런 일이 있고 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이제 죽은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들이 신을 섬길 때에 바치는 제물의 피에 섞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이제 행했다고 하는 거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무너질 때 치여서 18명이 이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고는 뭐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우리는 그런 사건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노량진 배수구 공사하던 인구 6명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또 바다 위에서 실종되고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3년 전에는 천안함 또 침몰해가지고 46명 군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만도 뭐 지하철 방화 사건, 그리고 또 뭐 가스 폭발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소식 우리가 계속 대하고 있어요. 또 지구상에도 뭐 해일이다, 무슨 뭐 지진이다 그런 재해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간단 말이죠. 이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신자인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을 수시로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악한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다면은 뭐 하늘이 벌을 내려 그랬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착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이거 마땅히 갖다 붙일 말이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일이고 그게 어떤 그 세상 질서인데 그 착한 사람도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는 거. 이걸 보면서 도무지 신이 존재하는 가치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절, 3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답이죠. 그리고 또 무너진 망대로 인해서 18명이 죽은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또 이렇게 동일한 답을 하고 계세요. 이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 해석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은 두 사건을 대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 있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은 관심을 안 두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준다고 해도 뭐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전부일 거예요. 그나마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뭐 우리 기억은 좀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잊고 살다가 뉴스에서 다시 몇 주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잠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이죠. 자 그러면은 천안함이 침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냐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사람 수십 명 죽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지진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일어난지를 몰라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그거예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불평이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런 일이 왜 두 번 보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런 불평들이 의미한 바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런 불평들이 튀어나오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그 어떤 재앙도 겪지 않고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어떤 고통과 재앙으로 또 끌고 가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이 나와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늘 받을 것만 생각해요. 내가 믿으니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워 삶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또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을 본받아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요 결국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심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 속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우리 속을 다 아시고요. 또 믿음은 하나님이 준 은총이기 때문에 믿음 아닌 걸 하나님은 정확히 분별하시고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간주하지를 않으십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흘러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재앙을 보면서 이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재앙 겪는 것을 죄 때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주어진 그 재앙을 죄의 탓으로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욥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해결점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세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 결국 이것도 자기를 위한 회개예요.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니까 이 재앙을 좀 물려주십시오. 이런 의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보면 제자들도 소경의 그 소경을 보면서 죄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의 탓으로 날 때 소경되었는데 자기 죄 때문이든 부모 죄 때문이든 죄 때문이다. 이게 제자들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을 죄의 시각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 난 소경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해를 받게 된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을 죄가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시각으로 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착한 사람 복받고 악한 사람 벌받고 이렇게 어떤 다른 그런 그 인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된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것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납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선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선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받을 사람, 벌받을 사람 이렇게 나누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시각에 보면 복받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죄인된 인간에게는요 결국은 돈과 건강이라는 것이 행복으로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참된 삶과 행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로 길로 간다 그 말이죠.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에 이러한 신앙에서 이제 회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또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지금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관심은 늘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도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감사보다도 불평으로 늘 이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불평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이 땅에 날 때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자다. 이걸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간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면은 그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망대가 무너져 죽는 그런 사고를 보여주는 것은 너라고 해서 나은 사람인 줄 아느냐? 너도 망해야 될 사람 뿐이다.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것은 너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인데 넌 늘 네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 그런 가운데에서 회개함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죽임을 당하고 재앙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도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회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그 단순한 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좀 고쳐가지고 도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걸 회개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술 끊고 담배를 끊고 이렇게 그걸 회개하는 것으로 또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회개가 그런 것이라면은 믿지 않으면서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또 어떻게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결국 그런 가운데에 신자와 신자 아닌 게 구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 회개는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겨우 술, 담배 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회개는요, 나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인간임을 아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고 복은 복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도 있지만 복 받을 만한 잘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잘한 일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회개한다면 그건 반성이죠. 그냥 내 삶의 어느 일부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내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회개는 내 삶에서 어느 일부를 끄집어내가지고 반성하는 그게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망해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봐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걸 아는 거죠.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 전부가 부정당하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런 내가 회개해야 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산 것도 있잖아. 늘 이렇게 내 것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알아주지를 않느냐는 것이죠. 그처럼 내게 뭔가 괜찮은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과 어떤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은 일은 없다는 얘기죠. 죽으면 안 된 사람 죽었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죽은 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는데 왜 지금 나를 살게 합니까? 이런 물음이 나와야 되겠죠.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남겨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남겨놓았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나를 부르셔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아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감사가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하면 한 용서하고 복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생각입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행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지 아니할까 좀 불안해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그 벌을 미리 차단하려고 회개하는 그런 술수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벌 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려는 고집이에요. 늘 내게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게 유리한 어떤 도구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회개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이라면 무슨 나무만 심습니까? 포도원은 포도나무만 심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무화과도 심어놔요. 포도원에 무화과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 하나님 포도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포도 말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에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을 부르셔서 심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이 포도원에 심겨질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 왔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열매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내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회개는 나는 포도원에 심겨질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은총을 베풀어서 심었습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열매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포도원에 심겨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 무화과 나무다운 거예요. 이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에 포도원 품꾼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름받은 품꾼들이 잊지 말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불러준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은 일한 시간을 따졌지 않습니까? 삭슬 보면서. 주인이 불러준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은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 따지면서 불평하지를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신자에게 드러나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했습니다. 일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애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함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네 쓸모없는 내가 생명이 속죄가 되었습니다. 이걸 따지고 이걸 생각하게 된다면 누가 뭘 얼만큼 받았고 이걸 가지고 불평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안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누가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안 따져요. 그게 저는 무의미한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가장 귀한 것으로 다가오는데 그 앞에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행했는가 그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난 그저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도원에 심어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심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주인이 얻고자 했던 열매예요. 근데 열매가 없죠. 주인이 찍어버리겠다니까 포도원 지게가 금년에도 그대로 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두루 파면서 거름을 줄 것이니까 그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한 해만 두고 보자. 그거였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예받은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예받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찍혀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졌어야 돼.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심, 그래 기다려준다. 그 기다리심 때문에 허락되어진 일들입니다. 허락되어진 시간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당연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포도원 지기가 우리에게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열매 없는 것 쓸모없는 찍혀버려야 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열매가 있는 새로운 나무로 만들어내고 살리기 위해서 이 일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파헤치고 그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주님 덕분에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시고 살게 한다. 이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못났다 뭐 그런 거 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쓸모없는 그런 나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찍혀버릴 존재 지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어 놓으셨는데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가? 이걸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왜 살게 하실까? 그걸 좀 돌아보시란 얘기예요. 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한 열매다. 늘 나의 쓸모없음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함으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이걸 돌아보시고 주님께 늘 감사함이 나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찌감치 찍혀서 버림받은 것이 마땅한데 우리를 붙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들도록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쓸모없는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가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곧 찬송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